정말 영광스러운 주님의 상이 아니었습니까? 정말 이 주의 상을 귀히 여깁니다. 계시록 1장 10절에서 요한이 말했죠. 내가 영 안에 주의 날 영 안에 있었는데 주의 날은 야 우리가 영 안에 있어야 하는 날입니다. 제가 제목을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우리를 시대를 전환하는 새로운 부흥안으로 이끌어줄 주님의 최신의 궁극적인 회복에 따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정해주신 노정인 빌라델비아 길을 취함. 어젯밤에 우리는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들이 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일곱 교회들이 지방교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일곱 교회들은 예언적으로 교회 역사를 보여주는데 시대에 걸쳐 있는 교회 역사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각도에서 바라보기 원합니다. 지난밤 또 오늘 집회, 오늘 아침 교통에서 다시 한번 계시록 1장 1절은 이 계시록이 바로 표징의 책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안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일곱 교회들은 다만 실제의 교회들 뿐만 아니라 그 표징의 관점에서 영적인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는 아주 의미가, 예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교회의 발전을 볼 때, 언제가 마지막 때입니까? 바로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 대부분 우리는 바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사랑한다 말하고 저는 한 달 전쯤에 제가 눈을 뜨자마자 주님이 제게 말씀하셨는데 에드 형제 준비가 되었느냐 주님 준비가 안 됐습니다. 저에게 이런 구절들이 왔는데 신부가 그녀 자신을 스스로 단장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비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오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열 처녀가 있죠. 다섯 명은 지혜롭고 다섯 명은 어리석었습니다. 지혜로운 이들, 현명한 이들은 시간을 구속하여 기름을 샀습니다. 그 기름은 성령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잠언 20장 27절처럼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라고 했죠. 등이라고 했습니다. 이 지혜로운 이들, 현명한 이들은 모든 거듭난 이들은 그들의 등 안에 기름이 있죠. 그들의 영 안에 기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현명한 처녀들은 시간을 구속하여 기름을 매일 샀습니다. 대가를 지불하여 매일 영을 산 것이죠. 주님이 돌아오실 때 그들은 영 안에 기름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혼의 생각, 감정, 의지에 이 영으로 충만하고 적셔졌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스스로 예비한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들이 제게 왔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주님께 다시 기도드렸습니다. 주님, 제 자신이 예비되기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신부의 구성원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을 주님 이 어린이 혼인 잔치에서 만나기 원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늘에서 내려 땅으로 내려오기 원합니다. 우리가 내려와서 아마겟돈에서 함께 싸우기 원합니다. 무슨 말을 하시는 건가 하겠지만 계시록의 라이프 스타디를 읽어보신다면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이여, 여기 에베소 교회, 초기 교회가 있었죠. 서머나 교회, 고난받는 교회, 버가모, 세상적인 교회, 도아디라, 변절한 교회, 사대는 개신교, 종교개혁 시대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라데베가 있죠. 형제사랑의 교회입니다. 역사를 통하여 주님은 거기에 도착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상의 교회상을 회복한 교회이죠. 우리가 있기 원하는 교회의 그 상태가 바로 정상의 교회생활을 회복인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간증했죠. 그들은 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그들에게 이미 면류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약을 찾아본다면 여기 의의 면류관이 나오고 영광의 면류관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다른 방면에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면류관이시죠. 다음 시대에 그분은 우리의 면류관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면류관을 잃어버리기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결론의 말씀에 올 때 주님, 저를 구원하십시오. 제 교만에서 구원하십시오. 저의 미지근함에서 구원하소서. 그리스도 없음에서 구원하소서. 그 말은 그리스도가 없다는 말은 그분의 임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길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굳게 붙잡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회복 안에 가진 것을 굳게 붙잡고 어떤 사람도 면류관을 잃어버리기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주님, 제 자신을 겸손히 낮춥니다. 저는 이 집회에서 당신의 최신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제가 스스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제 스스로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마지막 교회는, 일곱 번째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락되고 뒤틀린 빌라델비아입니다. 빌라델비아만이 라오디게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는 바로 하락하고 변형된 빌라델비아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앞에 있는 세 단계는 역사적으로 끝났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끝났죠. 그러나 마지막 네 단계 있는 교회들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지속될 것입니다. 그 각 단계가 도아디라, 변절한 교회, 또 4대는 종교개혁 시대의 개신교.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어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린 죽어있기 원치 않습니다. 주님은 죽음을 미워하십니다. 우리는 살아있어야 합니다. 서점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젊은이란 책이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모두 청년들이 되어야 합니다. 신선하고 젊고 활력적이고 살아있고 아주 활력이 넘쳐야 합니다. 생생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어있기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열망해야 합니다. 주님, 빌라델비아 길 안에 저를 지켜주십시오. 당신을,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해 당신을 사랑하고 온 혼을 다하여 온 생각과 온 힘을 다하여 당신을 사랑하고 또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놀라운데 우리 기형제님이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것에 대해 교통했습니다. 주님이 좋은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있는 질문이 있었죠. 거기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상처받은 사람들을 볼 때 그 상처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였습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사마리아인이 왔죠. 유대 종교인들 또 정치인들은 그들은 주님을 모욕하기 원해서 주님을 사마리아인이라고 칭했습니다. 그 사마리아인이란 말은 이방인이란 말보다 더 심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반유대인, 반이방인이 섞인 혼혈이었기 때문이죠. 사실 이방인이라는 말보다 더 모욕적인 말입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인이 그 죽어간 사람에게 와서, 상처 입은 사람에게 와서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부었습니다. 그 상처에 부었죠.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고 포도주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상처를 싸매주셨죠.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죽어가고 상처 입었을 때 그분은 우리가 있는 곳에 내려오셨습니다. 지나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길 반대편으로 지나가지 않고 우리에게 오셔서 기름과 포도주를 우리 상처에 부어주시고 상처를 싸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날개에 태웠습니다. 방날개에 태웠죠. 그리고 여관에 들어갔습니다. 여관은 바로 교회를 상징합니다. 상처만 싸맨 것이 아니라 그 교통수단에 올려놓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신성하고 비밀한 여관 안으로 데려오셨습니다. 우리를 교회 안으로 이끄셨죠. 그는 그 여관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그의 물리적인 공급을 제공하시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 주길 바랍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대가가 있습니다. 돌봐 주십시오.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교회 생활로 데려올 때 주님이 교회를 축복하십니다. 그 새로운 사람들로 인하여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허비할수록 주님이 올 때 갚아주신다고 하셨죠. 그 이웃이 누구십니까? 사마리아인이죠. 사마리아인은 누구입니까? 주 예수님이시죠. 주 예수님이 우리의 이웃이십니다. 성경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죠. 그 말은 주님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이웃이기 때문이죠. 이제 또 다른 방면이 있는데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을 볼 때 거기 어떤 구절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이웃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였죠. 갈라디아서 5장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5장 14절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율법이 너는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라는 이의 말씀 한마디 말씀 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서로 물고 삼킨다면 양쪽 다 멸망할 것이니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이 서로 물고 삼킨다면 양쪽 다 멸망할 것이니 조심하십시오. 누가 여러분의 이웃입니까? 성도들입니다. 서로를 물고 삼키지 마십시오. 서로를 물고 삼키지 마십시오.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고 하셨죠. 누가복음에서 이웃은 주님 자신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피로 형제님, 에디가 형제님의 이웃입니다. 형제님, 형제를 물지 마십시오. 형제를 삼키지 마십시오. 사랑하십시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놀라운 신선한 발견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라우디아게아는 하락하고 변형된 빌라데비아였죠. 지금 항상 이 두 서신을 함께 둡니다. 왜냐하면 이 라우디게아가 하락하고 변형된 교회였기 때문에 빌라데비아였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제가 물어봤습니다. 주님 기도했으면 주님 저의 교만에서 구원하소서. 우리에게는 교만이 있습니다. 왜 그 대천사장이 왜 루시퍼 사탄이 되었습니까? 바로 교만 때문입니다. 그는 그가 자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스스로를 높였죠. 보좌로까지 그를 높이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보좌에서 끌어내리는 것이었죠. 우리는 주께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저를 구원하십시오. 저를 교만에서 구원하소서. 우리가 라오디게아에 대해 쓰신 서신을 읽어본다면 라오디게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 난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 난 다 가지고 있다. 난 모든 메시지를 알고 있고 나는 모든 에피소드를 읽었고 모든 집회에 참석했고 난 알고 있다. 난 거기 있었다. 그것을 해. 내가 다 해봤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장례식을 여러분을 위해 합시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러면 죽은 것입니다. 광대한, 놀라운, 우리가 탐험해보지 못한 영역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분은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이십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했죠. 내가 이거 한 가지를 한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 것을 해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잊어버리는 겁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어제를 잊어버리십시오. 지난 밤을 잊어버리시고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붙잡으려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탐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광대한 영역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러 나아가야 합니다. 빌립보 3장이 너무나 좋습니다. 목표를 향해 전진한다고 말했죠. 추구한다고 했습니다. 추구한다는 말의 동의어는 핍박한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죠. 그런 다음 그가 회심했을 때 그의 회심은 정말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의 회심의 체험은 세 번 사도행전에 언급됩니다. 그 말은 얼마나 그의 회심이 중요했는지를 보여주죠. 그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지만 이제 그는 이제 긍정적인 방면에서 핍박하고 있는데 그는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온 존재를 다해 절대 스스로 만족하지 않고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그가 회심하고 25년, 26년 후에 쓴 글인데 난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라고 말하죠. 이 세 단어를 말합니다. 빌립보 3장 10절 있죠. 그분을 알기 위하여, 그분을 알기 위해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그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예수다. 주 예수님, 주님은 누구십니까? 나는 예수이다. 그 질문이 그의 온 그리스도의 생활 동안 그 해답을 찾는 과정이었습니다. 그의 온 교회 생활과 그리스도의 생활은 그리스도를 알기 위한 노정이었습니다. 대략 25년, 26년 후에 그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을 알기 위하여 우리가 디모데후서를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나는 이제 그분을 안다. 내가 믿은 그분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의 여정의 마지막에 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에 의해 그는 주님이 취해 가셨죠. 그러므로 절대 스스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알아갈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애정어린 방식으로 그리고 사적인 방식으로 비밀하게 영적으로 친밀하게 놀랍게 새롭게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합니다. 새로운 계시를 얻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에 대한 새로운 계시를 매일 얻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열망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여 마지막 이 교회의 네 단계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변절한 교회, 개신교, 빌라델비아 교회, 또 라우디게아 교회, 하락하고 변형된 빌라델비아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2번으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2번 아직 시작하지 않아요. 기쁩니다. 우리가 로마서 2번에 보게 되는 것은 바로 세 방면, 새로운 부흥의 세 가지 방면을 볼 것인데 그것은 시대를 전환하여 주님을 다시 모셔올 것입니다. 그 그것은 빌라델비아에 있는 그 교회의 특징을 통한 것입니다. 그럼 먼저 2번을 읽겠습니다. 그럼 빌라델비아에 있는 이기는 이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신성한 계시 최고봉에 이르기를 열망한다는 것이다. 성도들이여, 그들은 이것을 열망하였습니다. 내가 열망했다고, 도달했다고 안 했죠? 그들에게 열망이 있었습니다. 도달하기를 열망하였습니다. 신성한 계시의 고봉에 이르기를 열망하였죠. 우리가 신성한 계시의 고봉에 도달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린 여전히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린 여전히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저를 더 높이 이끄소서. 찬송이 있죠? 주님, 날 높이 이끄소서. 더 높은 장소로, 제가 찾은 저 높은 땅으로 저를 인도하소서. 이게 어떤 기도입니까? 주님, 높은 땅으로 우리를 이끄소서라고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제가 형제들에게 교통했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탄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길은 이 형제님이 완성하지 못한 유산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은 정말 마귀적인 것입니다. 성도들이여, 그건 정말 나쁜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우린 열망합니다. 도달하기를 열망합니다. 고봉에 도달하기를 열망합니다. 하나님의 생활 안으로, 하나님 사람 생활 안으로 들어가기를 열망하고, 하나님을 따라 목양 안으로 들어가기를 열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길의 내재적인 의미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따라 목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기 원하는데, 하나님의 정하신 길은 낮고 양육하고 온전케 하고 건축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의 형식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서 11장처럼 보는 것처럼 거기 사람들을 낳는 것이 있죠. 목양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을 목양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유대인이 당신이 말씀하신다고요? 나는 여자고 당신은 남자인데. 그녀는 알았습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에게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죠. 이 사람은 유대인인데. 왜냐면 그분은 하나님 사람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대화를 시작하셨죠. 그것이 개인적인 목양이었습니다. 그녀로 하여금 다시 태어나게 하셨죠.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생수를 마시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님은 생수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네, 당신이 하나님의 산물을 알고 누가 말하는지 알았다면 당신은 요구했을 것입니다. 생수를 달라 요구했을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선물이죠. 로마서 6장에서는 바로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당신이 그에게 요청하신다면, 요구한다면 생수를 원하십니까? 그분께 요구하십시오. 다만 그분께 요청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당신 자신을 생수로서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럴 때 생수를 주실 것입니다. 그분 자신이 생수를 주실 것입니다. 그 대화 가운데 놀랍습니다. 가서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셨죠. 그때 남편이 없다고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맞다. 너에게는 남편이 없다. 다섯 남편이 있었죠. 할리우드 스타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별들이라 부르죠. 스타라고 합니다. 할리우드 스타들은. 그 할리우드 길에 가보면 바닥에 그 스타들이 있습니다. 그냥 밝기에만 충분한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인도에 놓여 있는 그런 별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새 별들이죠. 하늘에 있는 별들입니다. 맞다. 너에게는 남편이 다섯 명이 있다.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다. 그랬더니 그녀가 뭐라고 했습니까? 선생님, 저는 당신이 예언자라고 신언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상황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죄를 그녀를 위해서 주님이 자백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 외에 우리 스스로 만족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은 다 남편들입니다. 우린 이것을 가지고 만족하려 하지만 만족이 안 되죠. 저것도 만족이 안 됩니다. 이 남편, 저 남편. 여러분의 남편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거듭나기 전에 남편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의 교육입니까? 찬입니까? 휴스턴에 있는 한 형제님은 텍사스에 그때 캐딜락 차를 가지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항상 형제님이 그 캐딜락 차를 가는 꿈을 꿨죠. 결국 나중에 노란색 캐딜락 차를 사셨는데, 그러나 그게 만족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남편들이죠. 스스로를 만족시키려고 하지만 만족이 안 됩니다. 이것도 만족이 안 되고 저것도 만족이 안 됩니다. 이런 찬송이 또 있죠. 바로 깨어진 우물에 대해 말하죠. 웅덩이에 대해 말하면 깨어진 웅덩이. 내가 먹으려고 했던 그 물이 오히려 날 만족하지 못하고 나를 모욕하는구나라고 말하는 찬송이 있죠. 마을에 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말했죠. 와서 이 사람을 만나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길이 아닙니까?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라 목양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있죠. 그리고 도덕적인 사람 니고데모와 부도덕한 사마리아 여인이 있습니다. 또 여기 간음을 행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것이 목양이 아닙니까? 그 간음한 여인에게 주님이 하신 것이 그 목양이 아닙니까? 아, 하나님이 정하신 길은 어떤 방식이 아니라 인격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따라 목양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하나 되는 문제입니다. 바로 큰 목자장이신 그분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가시죠. 우리가 부른 찬송 가운데 하나 중에 제가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달려오셔서 껴안고 입맞추시죠. 정말 누가복음 15장을 제가 사랑합니다.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비유는 목자. 두 번째 비유는 여인인데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여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아들 하나님. 그분은 유기적 법리적 구속을 행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영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찾으시는 거룩해 함이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에서 그 영은 바로 빗자루를 가진 영의 여인으로 나옵니다. 여인입니다. 빗자루를 갖고 있죠. 쓸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존재를 쓸고 있죠. 영이 우리 속존재를 쓸었기 때문에. 그리고 빛이신 등불인 말씀이 우리의 상태를 비추었기 때문에. 우리 속존재를 빗자루 지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나게 했죠. 인생의 의미에 대해 생각나게 했기 때문에. 그 탕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가 스스로 생각했죠. 왜 스스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까? 그 여인이 빗자루질을 했기 때문입니다. 속존재 안에서. 그럴 때 스스로 어떤 인식이 생겼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런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 아버지께로 말해야 되겠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 대해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당신의 종과 같이 여겨주십시오. 네, 아버지께서 아주 멀리서 아들을 보신 이후에 아버지는 매일매일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기도하고 계셨죠. 잃어버린 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옷장 안에 세상의 옷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그 옷장 안에 있었죠. 왜냐하면 내 아들이 돌아오실 것이기 때문에, 곧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최상의 옷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최상의 옷을 준비하셨죠. 그가 멀찍이 볼 때 아들이 오는 것을, 아들의 모양만 보고도, 제가 LSM에 한 번은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에드 형제님하고 부르는 겁니다. 아, 저 멀리서 형제님이 저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형태만 보고, 몸의 형태만 보고도 저인 줄 알았죠. 누가 누군가를 안다면 말할 수 있습니다. 아, 모습만 봐도, 아, 리키 형제님이네. 아, 피터 형제님이네. 그 아들을 본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달려오셨습니다. 온 성경에서 아버지께서 달리셨다는 유일한 장면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는 있지 않은 이뿐만 아니라 뒤로 물러간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것이죠. 믿는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이킬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돌아오십니다. 스가랴 1장에서 말하죠. 나에게 돌아오라. 내가 너에게 돌아가겠다. 우리가 돌아서면 아버지께서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그가 아들이 뭔가를 말하려고 했는데 아버지께서 그 말하는 것을 막으셨죠. 멈추게 하셨습니다. 잊어버려라. 나는 그 말 듣기 원치 않는다. 최상의 옷을 가져와라. 그에게 입혀라. 그리고 반지를 끼워라. 그리고 그의 발에 신발을 신게 해라. 그 최상의 옷은 우리의 의를 상징합니다. 그 회개한 죄인에게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히는 것입니다. 반지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인치시는, 도장 찍으시는 성령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이신 그리스도를 옷 입었고 하나님의 모든 법리적인 구속의 요구가 만족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장 찍으시는 성령께서, 영께서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장을 찍으면, 무슨 의미입니까? 제가 집에 도장이 있는데 제 책을 사면 그 도장을 찍습니다. 에드 막스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죠. 대만에 있는 형제님들이 저에게 중국어 이름을 한자로 주셔서 도장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뭐라고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 도장을 제가 좋아합니다. 아무튼 그 도장 찍으시는 영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도장이 찍혀져 있습니다. 나는 내 스스로의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께 속해 있다.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신발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 샌들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분별하는 것이죠. 더러운 세상에서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걸로 충분합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탕자는 너무 배고팠습니다. 굶주렸죠. 그것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한 것입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거워하자. 교회생활 안에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올 때 이 사람들은 주 예수님을 먹고 영적 음식으로 먹고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살찐 송아지는 풍성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셨죠. 우리의 구속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누림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볼 때, 거기 보면은, 거기에 음악이 있고, 춤추는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잔치에 음악이 있죠. 그것이 우리의 집회가 그래야 합니다. 영안에서입니다. 물론 영안에서 말하는 겁니다. 한 자매님에게 제가 지난밤에 간증한 자매님에게 말했는데 아마 오늘 아침에는 오시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 자매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그 자매님이 간증할 때 누군가 저에게 하프 연주를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어쨌든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럴 때 큰 아들이 불평하죠. 거기 아버지가 말합니다. 이 아들은 내 아들아 죽었으나 이제 살았다. 그는 잃어버렸는데 이제 찾았다. 그 찬송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어 있었습니다. 우린 죽어 있었죠.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습니다. 에베소 2장에서 말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우린 잃어버린 바 되었죠. 저는 잃어버렸었습니다. 저는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제가 뭐 하는지 몰랐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를 때 우리 안에는 컴파스가 없습니다. 나침반이 없죠. 우리는 방황합니다. 우린 잃어버린 바 되었으나 이제 찾았습니다. 우린 찾은 바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죄송합니다. 이제 신성한 계시의 고방은 무엇입니까? 이 최고봉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심으로 로마서 2번입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낳고 양육하고 온전케 하고 목양하는 것은 사랑이신 하나님을 따라 목양하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양육할 때 홈미팅 안에서 사랑이신 하나님으로 사람들을 양육하지 않습니까? 활력그룹 집회에서 서로를 온전케 합니다. 사랑 안에 사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할 때, 주일날 신앙할 때 여러분 사랑으로 충만해서 신앙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주님을 그 주가 누렸을 때 그 누림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분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 안에서 분배하는 것이죠.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이 최고봉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심으로 사람을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시어 그리스도의 몸이 산출되고 신부가 준비되며 새 예루살렘이 완결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빌라데비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빌라데비아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의 일을 안다. 보아라, 내가 아무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을 너의 앞에 두었다. 아무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입니다. 주님의 회복은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도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무도 이 문을 닫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회복의 문을 닫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우리에게는 많은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적은 능력이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각주를 읽어보십시오.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 많은 걸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그 여인이 주님께 기름을 부었을 때 마가복음 그녀를 괴롭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녀는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그녀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저처럼 머리가 하얘진 성도들이여, 우리가 머리가 검을 때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점점 줄어들죠. 괜찮습니다. 우리가 초점을 맞출 수 있는데 우리의 존재에 초점을 맞출 수 있죠. 주님을 우리에게 주신 직접적인 우리의 위인 바로 한 가지 일을 하는 것인데 바로 그 한 가지를 관심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각 그녀가 가진 것을 가지고 그녀는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적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말을 지켰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말을 지키는 것은 성경에 있는 말을 지키는 것,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타협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죠. 그러나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A번. 비록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일곱 교회들이죠. 일반적인 의미에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버리고 떠났지만 유일하게 한 교회만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 말하죠. 모든 교회들이, 모든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그의 사역을 떠났다고 말합니다. 바울의 사역을 떠나는 것은 바울이 말했죠.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말했죠. 난 여러분은 한 남편에게 약혼을 시킨다고 했습니다. 순수한 처녀를 그분께 드린다고 했죠. 신약 안에 놀라운 표시, 우리가 사역 안에 있다는 놀라운 표시는 주님을 사랑하도록 우리를 열망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은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약혼시킨 사역을 떠날 때 에베소서가 한 것처럼 처음 사랑을 버리게 됩니다. 그것이 보이십니까? 바로 살았어. 그러므로 유일하게 한 교회만 주님께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 바로 빌라데비아에 있는 교회이다. 주님은 그들을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그들을 감사하기까지 하셨는데 그들이 말씀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사도 바울의 건강한 가르침의 말씀, 그 신성한 계시의 최고봉을 버리고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계시록은 주후 80년, 90년에 쓰여졌는데 디모데후서는 60몇 년경에 쓰여졌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서신을 쓴 이후 23년 후에 계시록을 썼습니다. 계시록이 쓰여졌습니다. 에베소서에 6장이 있죠. 왜냐하면 그들이 사역을 떠났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처음 사랑을 떠났다고 주님이 에베소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주님에 대한 극도의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이 사역 안에 머물러 계십시오. 제가 한 자매에게 이렇게 교통했습니다. 한번 이렇게 교통했는데 라이프스터디를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읽기가 정말 힘들다라고 말했습니다. 중간이든 끝에든 우리가 에드 형제님을 한번 테스트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함께 라이프스터디를 함께 읽었는데 너무 놀랍다.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에드 형제님 말을 맞다. 내 말이 이제 에드 형제님 말이 맞다. 읽다 보니까 그렇게 말하게 된 것입니다. 우린 주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은 1번 사람을 신격에서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과 같게 하며 하나님 자신을 사람과 하나 되게 하고 사람을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함으로 하나님의 표현이 확대되고 확장되어 그분의 모든 신성한 속성들이 사람의 미덕들 안에 표현되게 하는 것이다. 뉴질랜드 성도들이 만든 이 하나님의 경륜이란 찬송이 있죠? 너무나 아름다운 찬송입니다. 우리의 기억 안에 계속 두기 바랍니다. 2번,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이 또 다른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구속하신 사람들 안으로 그분 자신을 그들의 생명과 생명 공급과 모든 것으로 분배하시어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을 산출하시고 조성하시며 건축하시려는 그분의 계획이다. 성도들이여. 그렇지만 이 전집에 메시지가 있는데 37번입니다. 29장입니다. 37권 29장인데 일함으로 배움, 일함으로 배움이라는 장이 있습니다. 두 문장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치마니가 말씀하신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분 자신을 연합시키실 때 그 생명이 그 표현이 그 생명이 표현된 것이 우리의 유용함이 된다. 어찌만 형님 교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목표는 그분 자신을 사람들 안으로 매일매일 분배하시는 것이다.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니 형제님이 니 형제님과 정말 하나가 아니었습니까? 20배의 하나님의 목표는 여러분 안에 그분 자신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배를 놓치지 마십시오. 분배가 목표입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분배하기를 원하십니다. 매일매일 원하십니다. 2번입니다. 빌라데비아에 있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로 읽고 읊조림으로써 여기 누가복음 12장 21절 생각나시죠? 그는 부유했습니다. 모든 작물을 추수한 다음에 근데 더 많은 부가 그의 농작물을 추수한 것이 너무 많았죠. 내가 좀 더 큰 창고를 지어야 되겠다. 더 큰 것을 지어야 되겠다. 내가 저장해야 되겠다. 근데 말씀이 왔죠. 어리석은 사람이여. 오늘 밤 너의 혼을 내가 데려가겠다. 주님이. 주님 우리의 혼을 염려하십니다. 우리의 혼 안에, 우리의 생각 안에, 우리의 의지 안에, 우리의 감정 안에 기름이 있는가. 히브리서에 가보면 우리의 혼을 감독하는 이들을 존중하라고 했습니다. 합당한 인도한 이들은 여러분 안에 있는 오일의 그 눈금, 오일의 레벨을 관심할 것입니다. 오일이 얼마나 있는지. 이러면 이 정도밖에 없다면, 조금밖에 없다면, 오일이 적다면 연기가 날 것입니다. 차에서 연기가 나겠죠. 그럴 때 막대를 넣어보면, 눈금을 넣어보면 오일이 너무 조금 있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는 매일 신선하게 이 영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성도들이여,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분은 우리 교회와 우리 안에 그분 자신을 주셨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고린도인들에게 말했죠. 여러분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든지 간에 바울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든지 간에 나는 여전히 여러분을 위해 허비되기 원합니다. 내 존재가 여러분을 위해 허비되기 원합니다. 내 돈을 여러분을 위해 쓰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점심을 대접하겠습니다. 그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제가 얼빈 교회에 있을 때 제가 많은 성도들에게 목양을 받았습니다. 모든 형제들 한 명 한 명씩 접촉했었는데 제가 기억하는 것은 달라스 중심가에 가서 거기 직장 생활하는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랑하는 형제와 점심을 가졌습니다. 그는 주님 품에 지금 가셨는데 함께 점심을 했었습니다. 기름을 분배한 것입니다. 서로에게 기름을 분배하는 것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성도들에게 분배하는 것입니다. 난 여러분을 위해 극도로 허비되기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성도들에게 그 존재를 분배한 것이죠. 우리의 드림에도 적용돼야 합니다. 우리가 수표를 받으면 그것은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월스트리트에서 일하는 은행 갈 수 있겠지만 왜냐하면 주님의 긍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 생활은 있지만 여전히 월스트리트의 은행에서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월급 수표를 책을 여러분에게 주신 분이시죠. 그러므로 즐거이 드리는 자라가 되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아주 제정신 아니게 우스꽝스럽게 헌금하는 주님께 드리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향해 부유해질 수 있습니까? 말씀을 기도를 읽고 읊조림으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깊이 간직하여 하나님을 향해 부유해지는 것입니다. 각주를 읽어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향해 손을 드는데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렬하고 기쁘게 받아들이며 그 말씀에 아멘이라 말하는 것을 가리킨다. 우리가 주님과 시간을 보낼 때 최소한 한 번은 황홀경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았다면 염려한다고 하셨죠. 바울이 말했죠. 데살로니가 후서 5장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는 제정신이 아니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린 여러분을 향하여 그렇게 하지 않죠. 피로. 내가 주님과 함께 할 때는 제가 형제를 향하여는 아주 맑은 생각을 갖고 있어야 하지만 삼일 하나님과는 아주 황홀경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우리 손을 올려야 합니다. 물리적으로 그렇습니다. 아내도 보지 못하고 아무도 보지 못하죠. 오 주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말씀을 환영합니다. 내 존재하는 당신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당신의 말씀에 아멘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 있는지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때 문을 나올 때 왜 남편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 아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10번입니다. 이기는 이들이 성전에서 기둥들이라는 것은 그들이 3일 하나님 안에서 기둥들일 것임을 의미한다. 우리가 성전 기둥이 된다는 말은 그 안으로 3일 하나님 안으로 건축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기본 구조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성전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기는 이들 안으로 건축되시어 그들은 살아있는 돌들이자 보석들로 만드시고 그들은 하나님 안으로 건축되어 하나님 안에 있는 돌기둥들이 되는데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합병되어 하나님과 사람의 상호거처가 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신성한 계시 고봉이 아닙니까? 새 예루살렘 무엇입니까?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거처이죠. 하나님의 성막입니다. 우리가 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성전이죠. 하나님과 사람의 상호 거처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은 위대한 하나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 안에, 사람은 하나님 안에, 서로 안에 상호 거처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소유하는 것이죠. 이제 D번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예루살렘의 이름과 주님의 새 이름에서 이기는 이유에 기록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새 예루살렘과 주님께서 이기는 일을 소유하신다는 것을 가리키고 하나님 자신과 그분의 성, 새 예루살렘과 주님 자신 이 모두가 이기는 이에게 속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놀랍지 않습니까? 2번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주님의 새 이름이 이기는 이들을 위해 기록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새 예루살렘의 본성과 주님의 인격 이 모두가 이기는 이들 안으로 이름에 넣어져서 그들에게 삼일 하나님이라는 이름표가 붙여지고 그들의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이 하나님이 된 것을 가리킨다. 어떻습니까? 이름표라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삼일 하나님이라는 이름표. 우리가 계시록 22장 4절을 보면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비로 형제 성이 무엇이죠? 샤오라고요? 중국어 제가 성조를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례사람이 됐을 때는 제가 무엇을 봅니까? 형제님 이름 위에 하나님 생명과 본성에서 신격에서 아니지만 그것이 우리 이름표입니다. 그것이 우리 이름표가 됩니다. 이것이 신성한 계시의 고백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2번은 라모차 3번입니다. 두 번째 공면입니다. 필라델비아에 있는 이기는 이들의 특징은 자신들 안에 내주하는 보배이신 분투하는 것입니다. 분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림으로 하나님 사람의 생활 안에 들어가려고 분투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건 이 말을 어디서 얻었습니까? 계시록 3장에서 주님이 계시록 3장에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분에게 다윗의 열쇠가 있다고 말씀하시죠. 다윗의 열쇠. 계시록에 있는 이 말씀은 요한에게 주어지셨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열쇠라는 말을 보려면 바로 이 처음 언급된 곳이 이사야 22장입니다. A번 이사야 22장에서 하나님은 왕궁의 청지기였던 샘나를 해고하시고 엘리야김으로 대치하셨다. 엘리야김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청지기 곧 어깨 위에 하나님의 집에 열쇠가 놓인 분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의 예표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물창고의 문을 여닫는 열쇠를 갖고 계신다. 이 보물창고 안에는 우리의 누림을 위한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의 풍성이 있다. 성도들이여, 이 키는 너무나 커서 주머니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어깨를 올려야 합니다. 그 말은 문이 너무나 크다는 말입니다. 그 보물창고는 거대합니다. 열쇠를 이렇게 밀어놓고 돌려야 힘을 다해 돌려야 합니다. 그 보물창고 어디입니까? 우리 영입니다. 우리의 영이 보물창고입니다. 다윗의 보물창고이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는 그분께 돌이켜서 우리의 영을 훈련함으로 그 열쇠를 돌려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보물이 풍성히 나오는 것입니다. 세브나 뭐 하는가라고 왕이 말했죠.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이사야 22장 16절입니다. 넌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샘나는 청지기였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이제 청지기가 돼야 됩니다. 너를 똘똘 말아 공처럼 넓은 땅으로 내 던지시리라. 18절입니다. 제가 훈련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얘기할 때 여러분 중 어떤 사람이 메이저리그 야구 경기 본 사람 있습니까? 누구? 너무 영적으로 되지 마시고 메이저리그 야구 본 사람 누구 있습니까? 이렇게 손들어 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외야 수비수가 그 팔, 어깨가 너무나 강해서 제가 피츠버그에 있을 때 젊었을 때 아마 11살, 12살 정도였던 것 같은데 어쨌든 나중에 그 구원받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12살 때도 제가 거기서 봤던 호세라는 야구선수가 있었는데 홈런을 치던 야구선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야구선수였던 사람이 이제 저랑 그 친구 야구를 플레이하던 사람 야구를 보던 저 둘 다 구원을 받고 주의 회복을 이제 주님을 함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와, 이 어떤 기적입니까? 야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자랄 때 라이프스타에 있는 말은 아닙니다. 찾아보지 마십시오. 여기 우익수를 보던 유명한 야구선수가 있었습니다. 로베르토라는 유명한 야구선수가 있었는데 모든 팬들이 첫 번째 어떤 사람이 일루를 돌아서 총알처럼 공을 던져서 일루로 돌아올 세기도 전에 공을 너무 빨리 던져서 이미 일루로 돌아오기 전에 그 사람이 수비수에게 잡혀서 아웃을 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2루수에 있는 사람이 보통 안타를 치면 2루에 있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홈이 날 수 있죠. 그런데 왜 그러냐면 그 우익수가 3루에서 멈췄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관중들이 못 뛰었다고 막 이렇게 조롱을 했죠. 왜 그렇습니까? 외야수를 보던 사람이 공이 너무나 빨랐기 때문에 홈이 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3일 하나님이 우리 옛사람을 똘똘 말아서 공처럼 넓은 땅으로 양키 스테디움에 던진 것입니다. 저 먼 곳으로 던진 것이죠. 그게 샘나입니다. 우리 옛사람을 나타내는데 똘똘 말아 던지신다고 하셨습니다. 다윗의 어깨 위에 열쇠가 놓여 있다고 하셨죠? 1번,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고용하셨고 우리를 고용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고용하셨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십자가 위에 두셨을 때 우리를 해고하셨습니다. 성도들이여, 여러분 해고당했습니다. 그런데 해고당했다고 할 때 기뻐할 수 있는 때가 바로 유일한 때가 지금입니다. 2번, 그리스도와 아닌 것은 무엇이든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다 해고하신다. 하나님은 그분의 구약 경륜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대체하셨다. 주님이 거기 마가복음, 마태복음에서 변형산에서 얘기하실 때 말씀하신 거 아시죠? 모세와 엘리야가 거기 있었지만 그 아들의 말을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3번, 참된 교회 생활은 모든 성도가 해고되고 그리스도로 대치됨으로 그리스도를 교회 안에 모든 것이 되시게 하는 생활이다. 우리는 모두 샘나로서 참 엘리야김이신 그리스도에 의해 파면당하고 대치되어야 한다. 그럴 때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의 비밀들과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청지기 들인 그분의 복사판이 되게 하신다. 4번, 신약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체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접붙여진 생명의 문제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접붙여졌습니다. 우리는 야생올리브나무 가지들이었지만 야생올리브나무는 아담이죠. 아담에게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잘려졌습니다. 그 나무에서 잘려졌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께 접붙여졌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모든 역사, 그 참 올리브나무의 모든 것이 그분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야생 올리브 가지들이었던 우리는 참 올리브나무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접붙여졌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결되었고 이 연결 안에서 그리스도 우리를 대체하신다. 5번, 우리가 그리스도와 결합되었고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신이 우리와 결합하시어 우리와 연결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도 그분과 함께 죽고 끝났다. 이제 우리와 그리스도의 유기적 연결 안에서 그분은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에 의해 우리를 통하여 사심으로써 우리를 대체하신다. 교체된 것이 아닙니다. 대체하시는 것이죠. 연합된 것입니다. 6번, 우리가 살지만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에 의해 산다. 이것은 그리스도와의 유기적 연결을 가리킨다. 우리는 한면으로 한교회 회고되었지만 다른 한면으로 쫓겨나지 않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에 의해 우리를 통하여 사시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듯 임마누엘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모든 것을 대체하시고 모든 것이 되신다. 2번, 보배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풍성을 누리기 위하여 내 생명의 느낌에 따라 주님과의 접촉 안에 머물다고 말합니다. 여기 주님과의 접촉이 나옵니다. 영어로 터치라고 하는데 그것은 제가 영어의 실수가 아닙니다. 여기 아주 유일한 주님과의 접촉 있습니다. 형제님이, 리키 형제님이 추수감사절 때 그 접촉, 더 터치가 무엇인지 교통할 것입니다. 영 안에서 가난하고 마음이 순수하기를 훈련해야 합니다. 10번, 보배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풍성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는 열쇠를 사용해야 합니다. 열쇠들을 사용해야 합니다.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치고 혼생명을 잃어야 합니다. 이 세 열쇠들이 다윗의 열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을 훈련하고 그리고 주님과의 큰 접촉 안에 머물고 영을 훈련함으로 그리스도 우리의 인격으로 추구하고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치고 혼생명을 잃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풍성이 열리는 것입니다. 2번, 주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사용하시어 그분의 회복의 확산을 위한 문을 여시는 것은 우리에게 객관적인 것이지만 그리스도는 또한 다윗의 열쇠를 사용하시어 주관적으로 우리의 내적 존재의 문을 여심으로써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 이름과 주님의 새 이름을 지닌 기둥으로서 하나님의 집안으로 건축되게 하신다. 여기에 있는 이 하부 중점들은 네 형제님 전집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이곳에 대한 라이프서디도 있지만 제가 LSM에서 제가 이 형제님이 이걸 교통하신 걸 다시 볼 때 제가 이것을 놓쳤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발견이었죠. 제가 잃어버린 놓쳤던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번, 나의 하나님의 이름은 기둥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리키고 나의 하나님의 성의 이름은 기둥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가리키며 나의 새 이름은 기둥이 새로운 의미로 그리스도라는 걸 가리킨다. 기둥인 이기는 이는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고 새 예루살렘의 구성 요소가 되며 체험적으로 새로운 의미로 그리스도가 된다. 2번, 새 예루살렘은 새 그리스도이다. 어떻습니까? 할렐루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새 예루살렘은 새 그리스도입니다. 영원 과거에 하나님은 총각 하나님이셨죠. 그분은 결혼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분은 영원 안에서 나오셔서 시간 안으로 들어오셔서 신성을 인성 안으로 가져오셔서 성육신이 되셨죠. 인생을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찰소에슬리가 찬송을 썼는데 나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다니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실 수 있습니까?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분은 부활하신 하나님이 되셨죠. 인성을 가진 그분이 또 강화된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계시록에 나오죠. 그분은 이제 합병되신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건축하심으로 우리를 그분 안으로 건축하심으로 이제 시간이란 다리를 건너시어 새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우리는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서 우리에 의해 우리 그분은 모든 것을 우리와 하나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확대와 확장인 우리는 새 예루살렘으로서 새로운 의미로 그리스도이다. 새 그리스도는 사복음서의 그리스도와 같지 않다. 신랑의 증가인 신부는 새 예루살렘으로서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신 모든 이들을 포함한다. 3번,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건축되고 새 예루살렘의 구성요소가 되며 새 그리스도의 일부가 되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다. 불가능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에는 불가능한 것을 해결하는 요소가 담겨 있다. 들어보십시오, 성도들이여. 주 예수님은 불가능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우리가 다 불가능한 사례들이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다 불가능한 사람들이었지만 주님이 해결하셨습니다. 이제 2번입니다. 빌라데비아에 있는 이기는 이들은 일보다 생명이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며 양보다 질에 더 관심을 둔다. 우리에게 적은 능력이 있다고 했죠.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함으로 그분을 기쁘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F번, 빌라데비아에 있는 이기는 이들은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외에 뭐 다른 모든 이름을 버렸고 누구든지 부를 때 풍성한 분이 되어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 주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지금 외쳐보겠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 예수님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주 예수님. 한 새로운 믿는 이가 있었습니다. 그가 의대를 거쳐 지금은 교회를 인도하는 이가 되었는데 제가 오라고만 말했습니다. 그가 막 주님의 이름 부른다고 핍박을 많이 당했었는데 제가 오만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아주 두꺼운 스트롱 참조서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오라고 써 있는 것을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거기 수많은 오가 있었습니다. 오 하나님, 당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 주님, 오 하나님, 성경에 그 말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제가 피로 형제에게 부르면, 그런데 제가 오 피로 형제라고 부른다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오 피로 형제, 차이가 있죠. 모든 단어가 성경에 있는 모든 단어가 의미가 있고 다 성경에서 온 것입니다. 왜 이렇게 오라고 많이 합니까? 성경에서 오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런 오라고 하는 것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것입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시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들은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라는 것을 전파한다. 로마서 4번입니다. 빌라데비아에 있는 이기는 이들의 특징은 형제 사랑이다. 사랑이 그들 가운데 편만하기 때문에 그들은 기운을 북돋아주는 하나님의 임재로 사람들을 소중히 보살피고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건강하를 침으로 그들을 보양함으로 하나님을 따라 사람들을 목양한다.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목양합니까? 그들을 소중히 보살피고 우리는 이런 우울한 얼굴로 사람을 목양할 수 없습니다. 나처럼 비참한 그리스도인 되십시오. 이렇게 할 수 없죠. 우리의 이런 비참한 얼굴로 나는 당신과처럼 비참해지기 원하지 않습니다.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왜 이 피로 형제 이렇게 얼굴이 빛나지? 왜 이렇게 기뻐하지? 시편 42편 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이 그분의 얼굴에 있다고 말합니다. 주님 당신은 제 안색의 구원이십니다. 제 얼굴의 구원이라고 말하죠. 우리의 구원은 우리는 그분의 구원 안에서 구원을 얻고 우리의 얼굴 안에 그분의 구원이 있어야 합니다. A번 빌라데비아에서의 주님의 회복은 질에 있어서의 회복, 그 교회의 원래 실질이자 하나님의 내적 실질인 사랑의 회복이다. 하나라는 참된 터, 그 교회의 터 위에 서는 것은 모든 형제를 사랑하기를 선택하는 것이다. 왜 우리가 뉴욕 교회라는 터 위에 서 있습니까? 모든 형제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뉴욕 시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합니다. 온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합니다. 그들이 어디든지 간에. 그들이 스스로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그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거듭난 사람들이라면 교회의 일부이죠. 맞지 않습니까? 거듭난 사람들이라면 몸의 일부입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이 집회 장소에 들어올 때 멤버십 카드가 필요했습니까? 우리의 멤버십 카드는 우리 영원하신 삼일 하나님이십니다. 2번, 주님의 회복은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의 회복이다. 빌라데비아인에 이기는 이들은 하나라는 참된 터위에 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계속 거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모든 형제를 사랑한다. 10번, 빌라데비아인에 이기는 이들은 주님의 유일한 신약 사역 안에 그분의 말씀을 지킨다. 주님의 유일한, 이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우리가 라이프스타일을 읽을 때, 우리가 성경, 여러 책들을 읽을 때 우리가 읽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영 가운데 읽는다면 우리가 읽는 그 존재 자체가 됩니다. 사역의 말씀을 읽을 때 라이프스타일을 한 하루에 한 장씩 읽을 때 마귀가 쫓겨나게 됩니다. 저는 형제님이 교통하실 때, 이 형제님이 교통하실 때 제가 많이 형제님과 함께 동역했었죠. 형제님이 여러 군데 저를 데려다니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형제님은 이 형제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디가 가는 곳마다 최신의 말씀, 이 형제님이 최신의 말씀을 가지고 형제님과 함께 우리가 동역하고 사역했습니다. 정말 벤스 형제님, 또 벤자민 형제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형제님들을 사랑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벤자민 첸 형제님을 현대 시제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유일한 신약 사역은 그들을 이끌어 주님을 사랑하도록 이끈다고 말합니다. D번, 우리가 교회 건축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생명을 공급하고 승리를 유지하려면 우린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승리, 승리, 할렐루야. 찬양하라, 찬양하라.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 그분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승리를 유지합니까? 반드시 부흥대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 말은 매일 아침 부흥되어야 합니다. 뿌리를 밑으로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 그 구절을 넣지는 않았지만 밑으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부흥되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부흥됐다고 느끼지 않으십니까? 필요한 게 그 말 좀 믿으십니까? 제가 침대에 있을 때 정말 침대에 나올 때 너무 피곤했습니다. 거의 넘어질 뻔했죠. 희련제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벤슨 형제님, 앤드류 형제님, 이 형제님이 제게 없습니다. 그러나 피로 형제님과 리키 형제님 제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피로 형제님, 리키 형제님에게 제가 많이 의지하는 것입니다. 형제님들이 저를 정말 모경해 주셨습니다. 왜? 제 말을 들어주셨죠. 이 예수의 미친 사람 말을 들어보자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승리를 유지하기 위해 목양에 수고해야 합니다. 이런 생활과 수고는 주님과 형제들이란 사랑이 설러 나온다. 2번,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왜냐하면 사랑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을 압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H로 가겠습니다. 이것이 이영재님이 가지셨던 97년에 장로동절련에서 가지셨던 의도였습니다. 이것이 이영재님이 손으로 직접 적으신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벽에 액자로 걸어두었습니다. 형제님이 손으로 직접 수기하신 것입니다. 제가 한번 집회에 있었는데 제가 NIM에 간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습니다. 주회상 집회를 하고 신원 집회를 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손을 제가 손에 종이 한 장을 들고 제 손에 종이 한 장을 주셨습니다. 에드 형제. 시편 8편에 대해서 오프닝 워드를 달라고, 연인 말씀을 달라고 저에게 메모를 주셨는데 제가 거의 심장이 멎을 뻔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것을 액자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이 형제님, 여러분들이 이 형제를 모른다면 죄송합니다. 어쨌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저에게 수기로 작성한 것을 주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액자에 걸어두었습니다. 밑에를 보겠습니다. 2번. 이 형제님이 NIM에 있는 장로들에게 남긴 마지막 말씀. 장로들은 서로 사랑해야 한다. 형제님이 마지막 말씀을 주실 때 신성한 계시에 어떠함을 말할 거로 생각했는데 그것이 우리의 관념이었죠. 여러분, 장로들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내들도 서로 사랑해야 하고 서로의 자녀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까? 우린 서로를 목양합니다. 서로를 사랑합니다. 우리 아내들이 서로를 사랑합니다. 서로의 자녀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자, 아들이 전신훈련에 있을 때 제임스 형제가 교통한 것을 형제님 교통에게 너무 놀라웠습니다. 아이론, 내가 이미 너한테 그거 교통해 준 거 아니냐? 내가 이미 너한테 말해 준 거 아니냐? 라고 했죠. 우리가 자녀들 잘 돌봐 형제들의 돌봄 아래 두는 것입니다. 더 전진의 돌봄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죠. 로마서 5번, 빌라델비아 길을 계속하기 위하여 우리는 반드시 라오디게아, 타락하고 비뚤어진 빌라델비아 길에서 구원받아야 한다. 나머지 요점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미지근함과 우리의 교만과 그리스도 없으면서 구원받아야 합니다. 매일 그러야 합니다. 모든 것, 라오디게아 어떠하면서 구원받아야 하고 빌라델비아 어떠함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은 신성한 계시의 고봉, 하나님 사람 생활, 하나님을 따라 목양함 안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정하신 길의 내재적인 의미입니다. 제가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주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세 번 선포하겠습니다.